세계의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이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또 2024년 65%, 또 2029년엔 75%로 올리게 됩니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찾은 펜실베니아주의 맥트럭 공장에서 그동안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공허한 약속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과 CNBC 방송 등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그러나 이런 방안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고려 중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보훈부와 뉴욕시, 캘리포니아주는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앞서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추가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해 코로나 기원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WHO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며 이는 현재의 팬데믹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다음 단계는 적시에 증거에 기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코로나 기원 2단계 조사 대상에 중국 실험실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중국의 우한연구소와 현지 시장 등 코로나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의무는 열려있다고 친강 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친강 대사는 어제 부임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열려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의무는 닫힐 수도 또 닫혀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친 대사는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기회와 잠재력에 직면한 새로운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다면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는 계속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 대사는 부임 전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두 차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으며 주로 유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친 대사는 그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서방 국가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친 대사는 지난 3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자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누리스탄주 칸데시 지역에서 오늘 갑작스러운 홍수로 적어도 40명이 숨졌습니다. 사미올라 자르비 아프간 재난관리부 대변인은 이날 초기 정보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주택 60채가 파손되고 또 약 100명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칸데시 지역 의회는 이날 발표에서 약 49의 시신을 물속과 무너진 잔해 밑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칸데시를 통제하고 있는 탈레반 측은 이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하디 탈레반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마을 절반이 홍수에 쓸려가 버렸다면서 탈레반 군이 현재 실종자 수색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매년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르완주 등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적어도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난민 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변 등 북한 내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다고 미국 핵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북핵수석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 등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29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 내지 1m, 서해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국제 원칙이 북중 합의에 우선한다며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공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28일 BOE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그런 의무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 난민협약에서 인정된 그 같은 기본적인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겁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주 성명에서 중국의 탈북민과 범죄자 등 북한 국적자 1,170명이 구금돼 있다며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8일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refugee resettlement.
미국은 1980년대 이후 3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한 세계 최대의 난민 재정착 국가로 우리는 계속 미국의 망명을 모색하는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올해 회계 연도의 난민 수용 한도를 6만 2,500명으로 늘렸고 내년엔 12만 5천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동영상에서 이 협약이 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되어왔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들의 난민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1951, it has been the legal foundation for refugee rights and has saved countless people.
UNHCR은 특히 필리포 그란디 최고 대표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협약에 명시된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여기엔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 위에나 위험 속으로 다시 보내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난민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이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포함해 8,24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난민은 78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그러면 김영권 기자와 함께 유엔 난민협약 70주년 의미와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51년에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이 어떤 것인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엔이 1951년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채택한 협약으로 공식 이름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14조의 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난민을 최초로 정의해서 국제법적으로 보호할 의무 또 국가들의 난민 보호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유엔은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 협약에 대한 국제법적 뼈대인 의정서가 1967년에 채택되면서 난민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의 필수 의무가 된 겁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전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국을 떠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유엔 회원국은 이런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국가나 영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28일 협약 70주년 성명에서 이 협약이 세계 난민의 권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다며 협약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도 난민에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탈북민을 현장 난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UNHCR 최고대표를 지낼 때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기아 때문에 탈출했지만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해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탈북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를 참작해서 불규칙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 북송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위 개념인 국제법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이 1960년 체결한 중북 탈북자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과 1986년 체결한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안전을 위한 의정서에 근거해 탈북민을 북송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이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은 북송하지 않고 남편이 원할 경우 귀가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관성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은 어떤가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또 중국 당국의 감시 강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복합적 이유로 탈북민들이 거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도 한국에 오고자 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탈북민 스스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지금 난리가 아니고 라오스 그리고.
김 목사는 과거 900달러 정도 했던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는 비용이 최근엔 12,000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탈북할 엄두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UNHCR은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으로 사는 북한 국적자가 782명이라고 밝혔는데 과거보다 규모가 줄은 것 같습니다.
난민이 정착한 국가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은 탈북 난민을 합하면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헌법에 따라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자국민으로 여겨 바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UNHCR의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은 3만 3,783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까지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UN 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탈북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현재 상황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영변 등 북한 내 핵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다고 핵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종합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27일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올해 초 국제 핵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엮은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전통적인 핵사찰과 감시 방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limitations, of course, what I would call perhaps orthodox verification and monitoring approaches, is primarily, I think, that North Korea simply won't be interested in, you know, participating in an agreement that would require it.
판다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의 현장 접근을 요구하는 핵 합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이것이 전통적 검증 방법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과거보다 핵무기 보유고를 상당히 확대한 점도 전통적 접근법의 한계로 꼽았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토마스 맥도날드 선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합의 위반이 쉽고도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는 소수의 활동에 검증이 집중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세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현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협상 상대 간 신뢰가 없는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좁은 접근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맥도날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 연구원은 북한과 같이 복잡한 사안일 경우 확률론적 검증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실하게 합의 위반을 잡아낼 수 있는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방법으로 신뢰도가 낮은 정보에서부터 높은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가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연구원은 잘 검증할 수 있는 활동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북한이 속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다층적으로 검증 방법을 설계하면 위반 행위를 잡아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러한 방법을 직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s an intuitive concept that I think makes a lot of sense in the case of a country like North Korea. Probabilistic verification requires us to cast a wider net, look at the totality of North Korea's facilities, not just Yongbyon, but other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and recognize that we may have less access than we would.
판다 연구원은 확률론적 검증법은 영변 핵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의 여러 핵시설에 더 큰 그물망을 던지는 것이라며 특정 시설에 완벽한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합의 이행을 총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러 시설에서 동시에 합의 위반 행위를 할 확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위성을 이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헨햄 연구원은 우주의 위성 센서를 활용해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사찰단의 활동을 더욱 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햄 연구원은 예를 들어 열 신호를 추적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벌목 작업을 감시할 수 있고 영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헨햄 연구원은 핵연료 사이클 중에서 채굴, 벌목, 핵실험, 원자로 활동은 위성으로 감시하기 용이한 활동이며 농축, 재처리, 탄두 보관은 감시하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위성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위성 발사, 지상 미사일 엔진 실험 중단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동반구 지구 정지 궤도의 적외선 감지기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 대학의 알렉스 글레이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핵탄두들의 표시를 한 뒤 핵 보유고에 기록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가는 방법, 순차적으로 검증 대상인 핵시설들을 늘려가는 방법, 사찰관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통신 장비를 활용해 원격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미국 협상가들이 북한과 다시 협상장에서 만날 때 필수적으로 검증 문제를 생각해야 하며 이때를 대비해 아이디어와 수단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necessarily see any of this becoming particularly outdated or anything like that. So, you know, if negotiations resume this year, next year, 2 years from now, 3 years from now, I think many of these ideas will continue to have relevance.
판다 연구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시간이 지난다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북 협상이 언제 재개되든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도전과 관련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기여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은 오늘, 즉 29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한이 이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 등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대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최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간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에서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 부두가 건설되는 모습과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혹은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에 유류 저장 시설이 모여있는 지대에 길이 300m가 넘는 새로운 유류 하역용 부두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하고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남포 일대 위성사진에는 기존 3개의 부두에 더해 서쪽에 추가로 1개가 건설 중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 부두는 기존 3개의 부두와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듯 부두 위에는 여러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길이는 약 313m로 기존 부두 3개의 길이 260m에서 360m와 비슷합니다. 이들 부두에는 유류를 옮길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두와 맞닿은 육지에는 15개의 대형 유류 탱크가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류 탱크 부지가 조성돼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두가 재기능을 하게 되고 추가 유류 탱크까지 완공되면 이 지역에서 하역할 수 있는 유류의 양과 저장 역량도 기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부두가 육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유류 하역용 부두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류를 싣고 또 수출하는 부두는 통상적으로 유류 특성의 냄새나 폭발이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가능하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배를 붙이고 뛰는 그 부두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기존의 탱크 부두가 3개 있는데도 새로운 부두를 하나 증설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새 부두가 용량이 찼다든지 그 탱크나 파이프 시스템이 재기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부두에 다른 종류의 기름이 필요해서 증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재 유류 탱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도 약 10m 높이의 유류 탱크 3개를 만들고 그 앞으로 길이 40m의 부두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류 탱크 밀집 지역에서 동쪽 약 500m 지점에는 유류 탱크 10개와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포 일대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유류 탱크 등을 합쳐 30개가 넘는 유류 탱크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대에는 2018년까지만 해도 약 20개의 유류 탱크가 있었지만 꾸준히 증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30개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과 미 중앙정보국이 과거 북한의 지하, 지상 유류시설에 관해 발간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북한의 유류 저장 역량은 150만 톤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포에서 포착된 유류 관련 시설 확충 작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반입해왔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에는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혹은 선적하는 장면이 촬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류탱크 밀집지역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남포의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길이 177m의 화물선에 5개로 나눠진 적재함 중 4개의 하얀색 혹은 황토색의 포대 추정 물체들이 실려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맞닿아 있는 육지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포대들이 바닥에 놓여 있어 비어있는 적재함에서 하역된 포대거나 실리기 위해 준비 중인 포대들로 추정됩니다. 또 해당 항구에는 포대를 실은 트럭 2대가 항구 반대편을 향해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대 형태로 선박에 선적되는 물품은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 등이지만 위성사진만으론 정확한 종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수개월간 선박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선박이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하며 선박들의 운항을 대폭 줄였고 지난해 7월부터 이 조치를 한층 강화한 상태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엔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북중 우위 탑에 헌화하고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 교착과 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펼쳐지는 김 위원장식 외교 다각화의 의도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른바 전승절 68주년을 맞아 28일 북중 우위탑을 찾아 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북중 친선은 공동의 위협을 위한 한 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이탑에 보낸 화환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귀를 담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우이탑을 직접 참배해 헌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70주년과 이에 앞서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미중 패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노골적으로 보여온 대중 밀착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통신선 복원이 이루어진 직후 북중협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해 김 위원장의 대외 전략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남북관계도 단절시켰던 북한이 내부적인 경제난 심화와 대미협상의 장기 교착 속에서 대외관계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중협력을 안전판으로 삼는 한편 남북관계도 통신선 일방 차단을 단행했던 지난해 6월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다양한 카드를 가지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신 센터장은 또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은 중국 일변도의 대외 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미중 갈등 국면을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올리는 데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국과 친선관계를 강화하지만 북한 나름대로 고유의 카드는 가지려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 중소대립 시절에도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는 등 전통적으로 대외관계에서 복수의 선택지를 두는 전략을 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국을 미리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과의 협력만으로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로 하는 것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역시나 복수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남 유화책으로의 선회가 대중밀착의 일환이라는 다른 견해도 나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이 북중 우위탑을 찾은 행보는 최근 들어 잦아진 현상이라며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경제난 해소에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중국 이외에 선택지가 딱히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 소장은 중국은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내년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감안해 북한의 도발 자제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여러 경로로 압박했고 이번 남북통신선 복구도 북한이 그런 중국에게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말 것, 그다음 북한을 관리하려는 모드가 강해지고 있고요. 북한도 거기에 호응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중국과 전략적 눈높이를 맞추겠다라고 한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대신 이제 중국이 북한한테 줄 걸 달라는 거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남북통신선 복구가 전승절과 맞물려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대미협상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행보로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경제 발전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압박과 회유의 전술적 카드를 동시에 쥐어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밀착 구도는 미국을 일정 부분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북미 관계가 잘못되더라도 완충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이제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의미 있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적으로 좀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의미,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유화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대외 전략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상수라며 따라서 북한의 유화적 대남 접근의 의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핵 해법과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미북 간 입장차가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접근은 미한 공조의 틈을 벌리고 다가오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북중 우위탑 참배에는 최근 실각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병철을 4명의 군 수뇌부 중에서 제일 먼저 호명해 군 서열 1위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방역 태업으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리병철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했고 이후 리병철은 군 서열에서도 뒤로 밀려난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리병철은 이번에도 노동당 비서들 다음 순으로 호명돼 여전히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복귀하지 못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홍민 박사는 리병철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무기 개발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기 복귀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책임 공방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 재검토 등 군사 부분뿐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로 대중 압박을 확대했습니다. 또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를 발족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의 대략적인 판단이 정확했다고 평가하면서 쿼드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접근법에서 동맹의 무임승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2월 인준청문회에서 전임 행정부가 비용 부담 분담 문제에만 중점을 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의 종합적인 부담 분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힉스 부장관은 지난달 신미국 안보센터 CN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국방부가 새로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이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망라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ilitary, economic, diplomatic, and other approaches that we need to take. We have to have an integrated approach in that sense.
이에 따라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인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했고 안보뿐 아니라 기술, 사이버, 인도적 지원, 백신 등 전방위 분야로 협력 의제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협력 의제들이 대부분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보다 더 포괄적인 대중 견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조 변화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대치한다는 대외 발신 전략을 취할 경우 동맹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셈법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된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내세우며 인도태평양 전구 관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 접근법에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은 수위에서 군사뿐 아니라 사이버, 정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셈법도 반영됐습니다. 미국이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동맹과의 연결망 구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맹관계를 전력 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향후 역내 미군의 주요 훈련장을 동맹군에게 개방하겠다고 예고했고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일본과 호주군을 지목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로 분리해 다뤘던 전장을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다영역 작전 MDO 역량 획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의 지휘 통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 통제망 CZC2 통합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정부의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경 완료할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거리 미사일, 무인기, 잠수함 전력 등으로 미군의 역내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발사 왼편 전략을 통한 공수 통합을 미사일 방어와 함께 핵심 셈법으로 넣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보르네오의 해상과 공중뿐 아니라 지상군까지 지원하는 장거리 고정밀 타격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F-22와 F-15 전투기 35대가 참가하는 퍼시픽 아이언 2021을 이달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 목적은 미 본토 등에서 전개하는 전력을 유사시 분산 배치하는 기민한 전투 전개 역량 강화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억제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미 공군의 특수전 수송기 C-146A가 두 차례나 타이완에 착륙했는데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이래 매우 이례적인 전개로 평가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무력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역내 동맹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국이 제1의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With Japan, with other countries, South Korea, Philippines, Australia,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ensure that we have the proper capability to deal
with it.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호주와 긴밀히 공조해 미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역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년 7월 2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북한은 열악한 의료체계와 생활환경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간염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 WHO는 11년 전인 지난 2010년 간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7월 28일을 세계 간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7월 28일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해 1976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바르크 블룸버그 박사의 생일입니다. WH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간염 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특히 저렴한 비용의 간염 검사와 치료의 중요성을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가 선정한 올해 간염의 날 주제는 간염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입니다. WHO는 18일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B형 혹은 C형 간염을 앓고 있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도 간염 관련 질병으로 30초마다 한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치료와 유아 예방 접종 확대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검사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made real progress in some countries on preventing and treating viral hepatitis and expanding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간염 환자의 약 80%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매일 3천 명 이상이 간염병과 간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 estimated 80% of them can't access the care they need. As a result, over 3,000 people die every day.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WHO의 전 세계 감염 전략은 2016년에서 2030년 사이 신규 감염과 B형, C형 간염 감염을 90%, 사망을 6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단을 갖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민들이 간염 예방 검사 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간염 유병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탈북한 최정훈 한국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간염은 북한 정부가 나서 보건정책의 중심에 둘 만큼 환자가 많은 질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시대에 이미 그 간염 결핵 문제는 그 당시 북한이 국가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퇴치하려고 했던 그런 그 중요한 그 감염병들이죠. 그래서 그 북한이 당시에 그 간염 결핵을 없애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보건 정책 중에서 실시한 것이 이제 하나가 2외양소, 3외양소 조금 더 큰 단위는 2예방원, 3예방원. 다시 말하면 숫자 2는 간염을 말하는 거고 숫자 3은 결핵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그 강의 이제 간염이나 결핵에 신경을 쓰고 예, 나름의 뭐 노력을 하려고 했겠죠.
실태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바 없지만 북한에선 특히 만성화되기 쉬운 B형 간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 통일부 하나원에 입수한 탈북자들 가운데 10.8%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내 감염 유병률이 3%대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B형 간염 유병률이 10%였던 시기는 1980년대입니다. 최정훈 선임연구원은 북한 내 감염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검진부터 치료까지 전반적인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생활환경도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북한의 뭐 모든 문제와 뭐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문제 그리고 구성에서도 이제 간염, 열량 문제도 시스템은 뭐 예방원인이, 요양소니, 의료진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설비, 약품 이런 거는 기본으로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시스템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당한 대책들이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뭐 별로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죠.
특히 북한 내 감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김일성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감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수십 년에 걸쳐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그 기존에 김일성 시대 몇십 년 전에부터 있던 감염 결핵 환자들이 완전히 근절을 못했잖아요. 근절을 못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90년대 대량 아사, 또 그 이후로 경제난, 그 이후로 쭉 이제 북한이 오면서 북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그 건강검진에서 이런 기존의 감염 환자들을 그 적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격리, 그리고 해당한 치료 이런 대책들이 따라서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안 돼요. 일단 검진부터.
최정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 남성들의 높은 음주율도 북한 내 감염 환자가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1년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4년 전까지 감염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아 산모에서 태아로의 수직 감염 위험성이 높고 일회용 주사기 생산이 부족하고 소독 장비가 열악해 수혈 등을 통한 감염 위험성도 클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4년 감염 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 직후와 생후 1개월, 6개월 세 차례 B형 감염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1995년부터 B형 감염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했고 2002년부터 B형 감염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WHO로부터 B형 감염 관리 성과를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민간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지난 2016년 중순부터 북한 내 감염 환자 치료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른 북한 당국의 엄격한 조치로 인해 해외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평안도와 황해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9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는 33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최저 25도, 최고 32도. 신의주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5도, 최고 32도. 강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4도. 희천도 구름 끼고 최저 24도, 최고 34도. 해주 오전에 맑다 오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0도. 개성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4도 최고 33도.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4도. 장진, 구름 많이 끼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9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4도.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평강, 구름 많이 끼고 최저 22, 최고 32도입니다.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1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는 30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고 최저 16도, 최고 29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는 구름이 끼겠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오후에는 1 내지 2m로 파도가 약간 높아지겠고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3m, 오후에는 1.5 내지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즉각 상향하고 또 2024년은 65%, 그리고 2029년에는 75%로 올리게 됩니다. 또 입찰 시에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찾은 펜실베니아주의 맥트럭 공장에서 그동안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공허한 약속이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측 대표단과 회동한 데 대해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달라이라마는 단순한 종교인이 결코 아니며 오랫동안 반중 활동을 하며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티베트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라도 달라이라마와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달라이라마 측 대표단과 접촉한 것은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자오 대변인은 주장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미국은 티베트를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접하는 것을 멈추고 티베트 독립 세력에 지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날 블링컨 장관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응구드프 둥충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를 잠시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과 CNBC 방송 등은 어제 소식통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미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그러나 이런 방안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고려 중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보훈부와 뉴욕시, 캘리포니아주는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어제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복귀 시점을 9월 1일에서 10월 18일로 연기한다며 사무실에 복귀하는 모든 인원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소셜미디어 그룹 페이스북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무실로 복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며 지역 실태와 규제에 따라 이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ur World in Data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28일 현재 49.8%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문은 열려있다고 칭강 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칭강 대사는 어제 부임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열려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문은 닫힐 수도 또 닫혀서도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친 대사는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기회와 잠재력에 직면한 새로운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다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는 계속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첸 대사는 부임 전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두 차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았으며 주로 유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첸 대사는 그동안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서방 국가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신 대사는 지난 3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자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이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신임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고 싶다면서 독점의 남용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은 또 경제를 국유화할 의도도 또 환율 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들 의도도 없다면서 바라는 것은 오직 가족 경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가 더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은 전임 프란시스코 시가스티 전 임시 대통령에 이어서 앞으로 5년간 페루를 이끌게 됩니다. 시골 초등학교 출신의 좌파 성향인 카스티오 대통령은 지난 6월 결선 투표에서 우파 후보 게이코 후지모리를 4만 4천 표 차이로 꺾고 승리했지만 후지모리가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일부 표의 무효화를 요구한 탓에 취임식을 불과 8일 앞둔 지난 19일에야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카스티오 대통령이 아직 내각 발표도 하지 않았다면서 반대파가 이끄는 의회와의 갈등 등 앞으로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분열된 민심 통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등도 과제라고 통신은 함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